비용을 세계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겨냥하는 시 기념하는 전승절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은 서방이 우리의 국경 바로 옆에 위협을 만들고 우리 영토를 침공하기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은 대화를 위한 러시아의 제안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 국가들은 우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매우 다른 계획들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도발에 대해 기습적인 퇴짜를 놓았다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주권적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교훈이 잊혀지지 않도록 당신들의 조국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맞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00만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목숨을 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일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두 개의 전쟁 승리 기념일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누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때도 우리가 이겼고 현재도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나치주의에 대한 기쁜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동결한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전후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오늘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런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왜 아프가니스탄의 돈은 사용해도 되고 러시아의 돈은 사용하면 안 되는지 누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동결된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의 자산 70억 달러를 탈레반 집권 이후 테러로 희생된 유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아프간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기금으로 배정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에 맞서 지금까지 약 3,15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외환 보유액을 동결했습니다. 유럽연합 관리들은 이후 이 자산을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할지 여부를 논의해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G7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이는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미래를 위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몇 주 안에 재정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연결망을 수호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정보 안보 분야를 포함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에너지 분야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단적 단기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금융난을 해소하고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당국과 국제금융단체와 공조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한 선택지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질서정연한 방식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어제 이란을 방문해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만났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알아사드 대통령에게 오늘날의 시리아는 전쟁 이전의 시리아가 아니라며 전쟁 이전에는 파괴는 없었지만 지금 시리아에 대한 존중과 권위는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어 모든 이들이 시리아를 강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아사르 대통령이 이란과 시리아의 전략적 관계가 시온주의 정권의 영내 지배를 방지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타즈님 통신은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이날 아사르 대통령과 만나 이란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시리아와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7일 오후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또다시 규탄하고 한일 양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오는 12일 올해 첫 대북 정책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와 학계에서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전문가들이 출석합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최고 17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에 임박해 이번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대북 공조를 흔들기 위해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후 2시 7분께 북한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600km, 고도는 60여 킬로미터로 탐지됐는데 미한정보당국은 미사일 궤적 등 재원과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난해 10월에 발사한 미니 SLBM과 유사한 기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SLBM인 미니 SLBM을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북한이 신포 인근 수중에 2,000톤급 고래급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니 SLBM은 정점고도 60km로 590km를 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자 올해 공개된 15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미니 SLBM의 경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탄도미사일을 수중 발사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니 SLBM은 크기 등 재원으로 볼 때 전술핵 탑재용 탄도미사일로 개발 중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과 SLBM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딴 전략무기 시험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거리급 SLBM은 한국을 겨냥한 무기체계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사흘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는 새 정부를 선제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단거리 SLBM 같은 경우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개인 23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 단계에서 한국의 요격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연착기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북쪽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동측방에서 날아오는 탄도탄에 대해서도 레이더망과 탄도탄 요격체계를 갖춰야 되는 부담이 점점 크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발사에 이은 두 번째 발사라는 점에서 미니 SLBM을 탑재한 고래급 잠수함의 실전 배치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수중 발사 뒤 공중 점화하는 콜드런치 등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지난해 10월 미니 SLBM 첫 발사 당시 잠수함에 문제가 발생해 그동안 동체 수리를 한 정황들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록 2,000톤급 잠수함이 SLBM 한 발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번 발사로 잠수함 결함이 해결됐다면 한국의 미사일 요격망이 대처할 수 없는 북한의 무기체계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이어 21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한 북핵 공조가 강화되는 구도 속에서 북한이 전략무기 도발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정세 관리에 있어서 대북 정책에 대한 적극성 내지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 핵 보유에 대한 뭐 기정사실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장기적으로는 핵군축 프로세스로의 적용, 뭐 이런 유연성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반발이 있더라도 최대한 자신의 전략무기를 과시하는 것이 미국에게 그런 어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도 북한이 전략무기들을 통한 무력시위에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해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빨리 기술적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협상이 재개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에 진행시켜왔던 고도화 과정을 빨리 진행을 하자라는 어떤 첫 번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지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주요 관영 매체들은 지난 4일 ICBM 추정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SLBM 발사에 대해서도 관련 보도를 일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후 이튿날 관영 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와 함께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해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을 때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있었지만 한국 군 당국은 이번 SLBM 발사를 실패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할 만한 특별한 기술적 진전이 없었거나 외부적으로 자위권적 차원의 일상적인 군사행동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다른 국가들 다 하는데 이게 무슨 뉴스거리가 되느냐는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명분 싸움에서 한 발 더 앞서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읽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문제되긴 하는 걸 북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자위권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계획된 그런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왜 문제되긴 하느냐를 그 명분을 강화할 수도 있죠.
북한이 SLBM 추가 시험 발사를 통해 역량을 확인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으로 포장해 한꺼번에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울러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 개발에 대한 대외적 주목도와 압박감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화성 17형 ICBM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이 화성 15형을 거짓 선전한 것으로 판단한 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완성도 높은 확증된 단계의 지금 무기 개발이 아니라 개발 과정인데 이게 재원을 계속 공개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아마 이제 그것을 의식해서 일정하게 전략적인 모호성을 일부러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히려 공개하는 것보다는 한미에 주는 압박감이 더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한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대북 경계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또다시 규탄하고 한일 양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감행된 이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불과 며칠 간격으로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이 영내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개발을 공언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차례로 선보이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국무부는 이 같은 무기의 사정권에 포함되는 한국,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하며 동맹국의 확장 억지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를 거듭 보내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북한의 이날 SLBM 발사에 대한 D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몇 주 동안 감행된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북한의 이웃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본격화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되풀이해온 이런 기조는 탄도미사일이라도 단거리일 경우 문제 삼지 않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것으로 북한의 불법 무력 시위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정책 선회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고 이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역시 전임 행정부와 달리 두 아시아 동맹국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눈감을 수는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우선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 같은 방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을 앞두고 정부 주요 부처에서 잇따라 핵우산 제공을 확약하며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지속적인 영내 불안정 행위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 억지 약속은 강철 같다는 것을 포함해 안보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장 억지란 미국의 우방이 제3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도 핵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까지 확장해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5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의 통화 사실을 알리면서 확장 억지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성킴 대북특별대표와 노기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전화협의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국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은 이어 북한이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양측은 빈틈없는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7일 오후 2시 7분쯤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또 올해 들어서는 15번째 무력 시위가 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들의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평가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이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6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미국의 국방, 정보기관들이 이달 중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는 CNN 방송 보도와 관련해 국무부의 평가를 알려달라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PRK is preparing its Punggye retest site and could be ready to conduct a test there as early as this month.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이것은 북한이 최근 밝힌 공식 성명들과 일치하는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정보를 동맹 파트너들과 공유했으며 계속해서 그들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shared this inform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and will continue closely coordinating with them as well. We'll also build on this close coordination when the president travels to the Republic of Korea.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이러한 긴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동맹을 강화하고 그들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이 철통 같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부는 VOA의 같은 질문에 오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 동향에 대한 평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VOA에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한 행동은 위험할 뿐 아니라 영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행동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제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삼가고 대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관여하겠다는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포터 수석 부대변인의 전화 브리핑 이후에 공식 입장이 바뀌었다고 밝히며 VOA의 포터 수석 부대변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동향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감한 정보 사안이라며 언급을 자제해왔던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물론 북한의 추가 도발 계획에 대해 미 정부 관리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지난 3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와 연관된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다고 밝혔으며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초 전화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실험 혹은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장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 해커들이 추적이 어렵고 돈 세탁이 좀 더 용이한 암호화폐 탈취에 점점 더 치중하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가가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다른 나라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6일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제이슨 바틀렛 신미 국가안보센터 연구원과 벤자민 리드 맨드안트 사이버 첩보 분석국장을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커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님, 가장 우려되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So the most concerning specific area that we're seeing right now is related to the financial sector, both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금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비전통적인 금융기관 모두 해당됩니다. 북한의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들은 한국 기관과 한국 정부 부처를 주로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그러니까 2014년경부터 주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리드 국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So the criminal threat is greatest against the financial industry, and we've seen them move from the focus on traditional banks.
금융산업에 대한 범죄 위협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통적인 은행에서 암호화폐로 초점을 이동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은 6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소니 등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 위협은 여전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목격하는 건 돈을 목적으로 한 행위입니다.
리드 국장님, 북한 해커들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So there are a number of technical characteristics that are more common with North Korean actors. They tend to
북한 해커들에게서 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술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코드를 많이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들은 이것을 다른 프로그램에 재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선을 넘겠다는 그들의 의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님은 북한 해커들의 특징을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something to highlight would be what Ben just mentioned about that they're willing to cross lines at many others.
방금 리드 국장님이 말한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해커들과 달리 선을 넘을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 한국에서 두 명의 한국인이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를 받는 것을 대가로 북한의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것이었죠.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를 단순히 훔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였습니다. 대신 한국인들이 국가를 배신하도록 강요하고 유혹하기 위한 도구로 암호화폐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은 정권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바틀렛 연구원님, 독립적인 해커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So the main differentiating factor here is that the Lazarus Group is incredibly well funded.
주요 차이점은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금과 훈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다른 많은 나라들도 자신들만의 라자루스 그룹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수준의 국가적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자금, 재원을 해커 훈련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 대부분은 심지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수년간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리드 국장님,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북한처럼 자국 해커들을 지원할 텐데요.
A large amount of countries sponsor sort of cyber espionage teams.
많은 나라들이 사이버 첩보 활동을 지원합니다. 미국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서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대부분의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차이점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돈을 목적으로 작전을 펼친다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동유럽과 아프리카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해커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 북한만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청취자를 위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리드 국장님, 라자루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게 된 건가요?
It comes from an email. Lazarus EZ at Outlook, I think.
라자루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아웃룩 이메일 주소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이메일 주소는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 때 이용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계에는 이름을 정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창의력이 고갈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자루스로 이름을 정한 건 복잡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라자루스는 당초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언급할 때만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모든 해킹 범죄 집단을 포괄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바틀렛 연구원님, 은둔 국가로 불리는 북한이 해커들을 어떻게 능숙하게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요?
North Korea most likely really started to invest national resources in developing some form of an offensive cyber group.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공격적인 사이버 그룹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1986년 북한이 미림대학교를 만들면서부터입니다. 미림대학은 매년 100명 이상의 해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김책대학교와 김일성 종합대학에 컴퓨터과학학과가 설립됐습니다. 컴퓨터과학 분야에 많은 교육 목적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주로 코드를 만들고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죠. 북한은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드웨어입니다. 해킹하기 위해 좋은 하드웨어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래머와 좋은 소프트웨어만 필요할 뿐이죠. 북한은 이 둘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또 많은 도움도 받았는데요. 대부분 중국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눈감아준 전력이 있는 나라들이 도왔을 겁니다.
북한의 해킹 역량은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당시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졌는데요. 리드 국장님, 미국 정부가 왜 지금에서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건가요?
So I think what you're seeing now is the sort of continued building of a pressure campaign.
지금 우리는 압박 캠페인이 계속해서 구축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 소니 영화사 사건 이후 큰 외교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런 종류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북한의 악성 코드를 더 노출시키는 사이버 안보 기관시설 안보국의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제재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건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불법 자금을 옥죄기 위해 계속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장치들이죠.
리드 국장님,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까?
So I think There's obviously a question of capability, but I think part of the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변동성이 크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암호화폐를 노리는 겁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을 돌아보면 그것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었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계좌에서 9억 5,100만 달러치의 돈을 훔칩니다. 하지만 9천만 달러 정도의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돌아왔습니다. 은행 거래는 결제될 때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또 9천만 달러도 자금 세탁을 거쳐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 일부만 손에 넣을 수 있었겠죠. 반면 암호화폐 거래는 즉각적이고 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의 전자지갑에 침투해 암호화폐를 빼낼 경우 그것은 이미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탈취된 암호화폐를 되돌릴 수 있는 규제 장치는 물론 기술적으로 그런 체계 자체가 없습니다. 해커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해킹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저 고객 신원 확인 절차만 제대로 갖췄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틀렛 연구원과 리드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오는 12일 대북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북한 관련 공개 청문회로 미국 정부와 학계에서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온 전문가들이 출석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오는 10일 대북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아태소위원장실 관계자는 5일 VOA에 대북정책 청문회 일정을 확인하면서 북한 문제와 미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과 하버드대 벨퍼 센터의 존박 코리아 프로젝트 국장이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터프츠 대학교 플래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까지 앞둔 시점에 열리게 돼 더욱 주목됩니다. 테리 국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할 네 가지 핵심 포인트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의도, 대북 외교 상황, 현재 지정학적 환경이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에 미친 영향과 현황, 그리고 미국이 향후 나아가야 할 길을 꼽았습니다.
I will be giving a state of play, like what Kim Jong-un is seeking to do, which is obviously.
테리 국장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핵 프로그램을 확장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 지정학적 환경이 어떻게 향후 몇 달 동안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가능하게 하면서 북한에 유리하게 조성됐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떻게 김정은의 핵무기 추가 의지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등을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선 다각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제재 확대와 강력한 집행, 억지와 방어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론은 늘 미국이 인권 문제 제기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돕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자 영내 미사일 방어망 확충과 대규모 연합군사 훈련 제기를 통한 준비태세, 그리고 억지력 강화와 강력한 대북 제재 시행을 초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압박 완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개인 기관을 추가 제재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 노력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더 나아가 의회에선 미 정부가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테리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북한이 아닌 다른 문제에 쏠려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이런 청문회가 열리는 건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움직임이라면서 이런 청문회를 통해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부각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olding hearing like this in the first place is a very important symbolic.
또한 의회는 이런 청문회 개최를 통해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제재 집행 상황과 개선점 등을 점검하며 행정부를 계속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테리 국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의 인준 절차가 완료돼 16개월째 지속된 대사 공석이 곧 해소되는 것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특히 신임 미국 대사가 북한의 계속된 무력 시위 속에 미한 동맹을 강조한 새 정부와 함께 임기를 시작하게 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6일 VOA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해 경험 많고 매우 고위급 외교관이라며 의회 인준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골드버그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면 워싱턴의 견해를 서울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백악관과 국무부에도 영향력 있는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골드버그 대사가 임기 초반 집중하게 될 영역으로 무역정책과 영내 구도 문제를 꼽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무역정책을 명확하게 파악하길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정책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유연하고 다자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가 특정 이슈와 관련해 어떤 나라와 어떤 조합으로 협력할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위기, 공급망 복원력 문제, 기후변화 등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야 할 긴박한 현안들이 많다고 토콜라 전 부대사는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은 5일 본회의를 열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16개월째 비워있던 주한미국 대사 자리가 조만간 채워지게 됐습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골드버그 지명자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콜롬비아 대사를 맡았으며 이전에는 칠레와 쿠바 대사 대행, 볼리비아와 필리핀 대사를 각각 역임했습니다. 또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미한 관계에선 매우 고무적인 환경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한다고 진단했습니다.
Good news for the U.S. is that with the new South Korean administration, we're going to be much more in alignment on policies.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북 접근은 물론 일본, 중국 문제에서도 공조가 강화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은 미국의 반가운 소식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종전선언 등 대북 접근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비롯해 여러 대외 현안에서 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에 대해 거래 관계가 아닌 공동 가치에 기반한 관계라는 전통적 견해를 회복했다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일부 마찰 지점이 제거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일각에서 골드버그 대사의 대북제재 조정관으로서의 경력에 주목하며 이를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방점이나 제재 강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분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골드버그 대사는 미한 동맹 관계를 강화하길 원하는 한국의 새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미한 관계에서 긴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대사의 우선순위는 주한미군과 미한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와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앤드류 여 석좌는 또 골드버거 대사가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임하는 만큼 한국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우호적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워싱턴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가정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과거 국무부에서 골드버거 대사와 함께 북한 문제를 다뤘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골드버거 대사가 새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원활한 공조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Moon administration was willing to back away from a number of issues with North Korea on human rights in the hopes that they would be able to improve the
킹 전 특사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희망하면서 인권 문제를 포함해 여러 북한 문제에서 기꺼이 후퇴하려 했지만 남북 관계 진전은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더 끈질기게 북한의 인권 문제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웠다면서 한국 새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 추진 등에 협력하며 북한을 더욱 적극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 골드버거 대사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일한 경험을 언급하며 좋은 조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법률에서 요구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탈북민 두 명이 또다시 낙선하면서 이번에도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 다른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했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실시된 영국 지방선거에 도전했던 탈북민 티머티 조 씨와 박지현 씨가 당선에 실패하면서 서방에서의 첫 북한 출신 선출직 탄생의 꿈은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 이어 테임사이드 자치군의 덴턴 사우스 구역에 출마한 티머티 조 씨는 이번에도 상대 후보를 꺾지 못했습니다. 노동당 텃밭에 보수당 후보로 출마한 조 씨는 한 명을 뽑는 이 지역 구의원 선거에서 유효 득표율 35%로 65%의 노동당 후보에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득표율 26%보다 9%포인트 더 많은 것이며 특히 지난 1979년 이후 보수당이 해당 지역에서 획득한 최고의 득표율입니다. 조 씨는 이번 결과를 패배로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용기와 희망을 얻은 기회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로는 제가 졌는데 느낌상으로는 졌다고 생각 안 해요. 특히 어떤 분이 이런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제가 읽었는데 그 보수당, 아니 노동당 그분들이 막 축하 그 한단 메시지가 엄청 무서워. 이 친구가 여기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난민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된 이 친구를 상대로 지금 60%를 이겼다고 그렇게 자취를 할 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오히려 이 친구한테 축하 메시지 보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메시지 단 분이 있더라고요.
조 씨는 선거 결과 발표 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쇄도한다며 이번 실패는 다음 선거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승리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 값진 경험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탈출해 민주주의 땅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안겨주고 싶다고 조 씨는 말했습니다.
저희를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북한 내부 안에서는 이런 자유 정치 투표라는 꿈 상상이나 꿈도 못 꾸지만 그냥 밖에 나와서 희망적인 부분을 향해서 한 단계씩 포기하지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거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선거 나오는 게 인종 색깔도 다르고 좀 백인들을 기업을 상대로 들고 나올 때 문을 두드리고 다닌다 보면 그 중에서도 각종 그 험담도 많이 들어요.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지난해와 다른 지역인 램스보텀 워드에서 역시 보수당 후보로 출마했던 박지현 씨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3명을 선출하는 이 지역에서 박지현 후보는 1,284표를 얻어 노동당과 보수당 후보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후보 가운데 6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생소한 지역에서 자신을 찍어준 유권자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몸소 민주주의 선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한 데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선거에서 졌지만은 저는 인간으로서는 승리한 날이라고 보는데요. 지난 2년간 이제 영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 그리고 선거 시스템에서 배우면서 또 제 눈이 앞으로 세계를 보는 눈이 더 이제 커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는 곳에서 섰는데 이제 1,284명이나 저를 투표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놀랐어요.
박 후보는 향후 출마 계획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정치 참여 활동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자신의 모습이 비단 탈북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실패를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실패가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제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성공의 길에 한 계단을 더 올라가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의 도전 정신에 인권 전문가들은 선거 당락과 상관없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6일 VOA에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깊은 티머티 조 씨와 박지현 씨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두 사람의 결의와 용기에 감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두 사람 모두 탈북민으로서 문화적 또 언어적 도전을 극복하며 영국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며 비록 정치 활동에 참여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결국 언젠가는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지도력과 용기, 진취성은 다른 탈북민들에게도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납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감동스러운 장면과 함께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었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남긴 성과와 과제를 최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한국의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미국과 북한 관계는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그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전략을 결정하고 평양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월 4일과 7월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을 태평양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화형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그러나 북한은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어 11월 29일에는 미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인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그해 11월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인근에 보내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둘러싸고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끈질긴 노력 끝에 2018년 2월 북한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특사로 평양에 보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합니다. 당시 평양노동당 청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근데 내가 그때 깜짝 놀랐던 거는 희망했던 대부분의 그 대답을 그냥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먼저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에 대한 그 안전만 좀 보장을 해준다면 우리가 핵무기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전제는 있지만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 의지는 나는 확실히 있었다고 봐요.
평양에서 돌아온 대북 특사단은 곧바로 3월 8일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대북 특사단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반응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개려의 염원으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이어 한 달 뒤인 5월 26일 남북 두 정상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두 번째 깜짝 회담을 가졌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중재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 체계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했습니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한은 평양 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능라도 5.1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문제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핵심이 빠진 회담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바란 것은 북한 비핵화였고 북한이 바란 것은 제재 완화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비핵화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재 완화에 대한 내용 역시 없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불만이었고 북한도 불만이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미국과 북한은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은 물론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제재를 모두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회담은 실패했습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그로부터 넉 달 뒤인 6월 30일 미국과 한국 북한 정상은 다시 한번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에서 회동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 회동에 따라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북 실무협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그 후 북한은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떠넘기며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개성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은 또 2018년부터 유지해온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고 올 1월부터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14차례나 발사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4.25 열병식 연설 등을 통해 대남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위협을 하자 한국에서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이 목표로 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계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연이은 ICBM 발사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상에 대한 장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안보동맹 강화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뒀다고 비판했습니다.
I believe it also weighed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more important as strengthening the security alliance.
반면 문 대통령의 평화 구상과 노력을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핵 문제는 아쉽지만 지난 5년간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평가할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그런 정도의 고강도의 무력 충돌은 사실은 또 없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평가할 부분도 있다.
한반도 상황을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북한을 정상회담 테이블로 이끈 것은 문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떤 전임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남북 간 소통과 평화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Summits.
5년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이 되어 10일 경상남도 지산리에 마련된 사저로 돌아갑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4년 5월 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I, Nelson Rodesa Mandela, do hereby swear.
남아프리카 최초로 자유선거에서 당당히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1918년 남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만델라는 정부의 흑백 인종차별 정책에 분노했습니다. 만델라는 이후 저항과 투옥을 거듭하다 1962년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감옥에서도 죄수들과 토론을 벌이고 외부와 접촉하는 등 자유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만델라의 노력은 점점 국제사회에 알려져 결국 남아공화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남아공 내 흑인들의 투쟁도 점차 거세지자 남아공 정부는 마침내 1990년 2월 만델라를 석방하게 됩니다. 27년 만의 석방이었습니다. 이어 만델라는 출옥한 지 4년 만인 1994년 5월 9일 마침내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만델라는 이후 남아공의 350년에 걸친 인종 갈등을 종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1926년 5월 9일 미국의 탐험가 리차드 버드가 최초로 북극 횡단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버드는 이날 비행선 두세핀 포드호를 조종해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피츠베르겐 섬을 이륙했습니다. 이후 약 8시간의 비행 끝에 버드는 북극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버드는 나침반 바늘이 정확히 북위 90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비행기로 북극점 상공에 도달한 것입니다. 리차드 버드가 처음으로 북극점을 정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전인 1909년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가 북극점을 가장 먼저 밟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로 북극점을 비행한 것은 리차드 버드가 처음이었습니다. 리차드 버드는 이후 남극에 연구기지를 세우는 등 미국의 극지 연구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저희 B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